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에 넣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해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에도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런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무엇을 비난하였으며 베드로의 답변은 어떠하였으며 들은 후 할례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마지막 질문은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당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환상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서 할례자들의 문맥 속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는 오순절 뒤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죠. 받고 방언도 하는 그런 능력들이 쭉 나타났는데 이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의 그 풍습,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는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또 구약의 그 뭐 여러 뭐 율법들 가령 안식이라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그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제 이러이러하게 될 거라,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은 기독교인의 핍박이, 예루살렘 핍박이 시작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이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했죠. 빌립이. 이와 같은 배경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장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보고를 할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지난 10장에 다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구약 때에도 이미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거라는 것과 또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 이름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교황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얻는 말라기 1장 11절에도 또 구약에 또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이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것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호와는 이름이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미 여호와 이름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한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사건이 이방인들한테도 오순절과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 내용이 그 이슈가 되겠습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이 하나님 말씀 받았던 것은 지난 장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그 집에 가서 했는데 말씀처럼 36절을 보면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만유의 주 예수가 바로 주다 우리 삶의 주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38절 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듯 하시며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인쳤다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를 전했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가는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니 이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었다. 즉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때문에. 그다음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다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43절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자는 죄를 사함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죄 때문에 영멸할 수 있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다. 그와 같은 함축적 의미로 그 구세주를 전해줘.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만 부활하셨다. 그걸 믿게 되면은 우리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너와 너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즉 고넬로와 이방인과 이방인의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말씀. 즉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번 10장에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구세주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할례자 유대에 있는 할례자 그 유대교에 있는 할례자니까 즉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유대의 풍습을 지키고 또 구약의 특히 안식이나 할례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 비난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비난하는가? 그 답은 3절이 나오죠.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식사를 그들과 함께 했다. 이들은 식사들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다 같이 역할하는 게한몸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았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 풍속은 이방인들 같이 먹는 걸 허락지 않는다. 또 여기에 베드로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지만은 여기에 그 뼈속부터 박혔는 그 풍속 이방인들과 먹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끄끄러운 그런 면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 13절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사도 바울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즉 유대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 파수를 있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 유대인들로 오는 다른 뭐 할례자들이, 할례 기독교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먹다가 떠나가, 왜냐 걔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그 베드로와 같이 그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오는 그 할례받는 기독교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거죠. 이방인과 같이 먹다. 실제로 먹으면서 안 먹은 것처럼 이와 외식에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그 분리가 일어나 디비전이 생겼죠. 이것을 대해서 우리 그 바울이가 책망했는 인 것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 없으시죠. No partiality. 편견 없는데 다른 말은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또 백인이나 또 백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에 대한 그런 전혀 편견 없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그와 같은 그 편견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알죠. 그래서 그 편견을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온라인에 말씀 나가게 되면은 그와 대한 그런 편견들이 전혀 없고 단지 말씀만 거기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얼굴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이제 이방인 같이 먹은 음식을 이슈를 삼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태도를 차례로 차분히 설명하고, 또 듣는 자들은 차분히 지금 할례 그 기독교는 듣는 자세를 보였죠. 그 듣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고 듣는 자세라고.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욥바가 그 지중해 그 남쪽에 있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이오거나. 이제 환상을 얘기합니다. 환상에 우리 체험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거부가능이 이래 있죠. 그래서 환상은 성경이 하나님 하는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환상은 하나님 주신 환상도 있고 또 자기 욕심에 원해서 되는 환상도 있고 또는 사단이 주는 환상도 있죠.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이 이상 보는 이게 바로 환상이죠.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이상이라 했고 꿈과 이상을 주님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비단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거기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바로 부정하지 말고 차분히 그것을 듣고 그리고 성경으로 분별을 하기를 바라고, 만약 성경에 어긋난 게 있으면 그냥 버리면 되고 상충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오게 된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100%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 각종 그 마치 동물원 같은 야생 동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구약에 그 정결한 거, 정결지 못하는 거, 돼지 같은 거 정결 못한 걸로 나와 있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이방인 이제 결국 이것이 결국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것을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 순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 즉 고넬료가 보내는 가이사라 같으면 그 유대 그 총독관이 있는데죠. 해변지게. 거기서 세 사람이 왔다. 그 이방인이 세 사람이 왔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12절 성령 하나님 했다고 했죠. 아무것이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여섯 형제라는 건 여섯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섯 증인들이 있었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이제 고넬료의 그 환상을 또 말합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동시에 역사함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느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연속성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버리죠. 시간은 그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있지만은 피지컬 월드에서 스피리추얼 월드에서는 그걸 초월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얘기하죠. 앞으로 올 거. 그것도 완전히 이 시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환상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가 너와 너 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나 그가 베드로가 너와 너 집에 구원에 받을 말씀을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1절 퀘션이 구원 받을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핵심 중에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 그 말씀 포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았다. 이거는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게 한 것을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 이거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할례자들이 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인 하나인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의 하나인 그 방언이 그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 여기 나타난 거죠. 근데 성령이 여기에서는 성령의 그 충만입니다. 성령 침례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집 식구들한테 일어났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을 생각났노라.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기서는 주님 말씀이 나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원래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한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컨펌하셔서 말씀하였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확인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라. 불이라는 것은 이거 회개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라. 회개를 하면서 모든 걸 태우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와 같은 그 침례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느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느님을 능히 맡기노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었다. 다른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마음의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이거는 마치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시지 아니하겠냐? 왜냐면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막아?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능히 하느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느님 우편한 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느님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냐? 뭐 같은 그거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걸 할례 유대인들 태도 보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을 듣기는 속히하고 이렇게 듣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잠잠하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늘 경광을 돌려 이르되 이제 하늘 경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더라. 이제 말을 하죠.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이제 회개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명은 회개를 주고 그 회개를 통해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에서 질문을 볼게요. 1절에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으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14절에 너와 너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데 어떤 예수냐? 주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아, 그 다음에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의 그 복음을 말씀을 한다.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할례자는 무엇을 비난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 바로 3절에 나왔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다는 거. 베드로의 답변은 어땠는가? 베드로의 그 답변은 처음에는 그 정인 유대인 정인이 여섯 명 형제도 같이 갔고 성령이 역사를 했고 자기가 전한 것은 너와 너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로의 그 집안 내린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대응을 했죠. 주님께서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 침례를 줄까라는 이 말씀을 생각났다고 얘기를 했더니 들은 후 할례자 태도, 할례자는 들은 하고 난 뒤에 잠잠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노라고 그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을 때 그게 잠잠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들을 그를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만 보여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도 거기 나타나지 않으면 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핵심 뭡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 그게 포커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나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주장이 돼갖고 하나님 자기의 그 어시스턴트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역사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너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려지거나 당신 경험하지 못한 다른 기독교인들의 환상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환상이 만약 경험을 안 했는 그런 이야기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환상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일단 분별해보고 그 분별에 이제 그 상충된 게 없으면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은 결국 하나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왜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찬송과 다 같이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